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항상 나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가르쳐서 흔히들 나그네 또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정처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처를 한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나그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곳에 온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다 나그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맨 처음에 그 영주권을 받았을 때요, 영주권에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resident alien이라고 써있죠. 그 alien이란 말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그 외계인, 그리고 또 하나는 거류자,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류하는 사람들, 외국인을 뜻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외계인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alien이라는 영화도 나왔듯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거류자긴 하지만 그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 세상과 관계가 없는 그런 alien들,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방인, 우리 외국인 체리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요, 여기서 영적인 나그네, 여기서 1절에 보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써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본도, 빌라,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누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지요. 그렇지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은 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AD 이 베드로전서 AD 64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던 때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 그런 제국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에 걸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기독교를 다 탄압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네로 황제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네로 황제의 그런 어떤 핍박과 탄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잡혀가면은 그 콜로시엄 같은 그런 광장에서 사자한테 뜯겨서 죽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한가롭게 평안하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지금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어야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나 이런 곳에서 지금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자기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흩어져서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이 시대 기독교 탄압을 받았던 이 시대가 바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지역이 지금이 어디냐면 튀르기예.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터키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튀르기예라는 이 지역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본소에 나와 있는 이 지명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위협과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꼭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던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막 잘되고 축복받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삶은요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면은 그 한 곳에서의 삶 그 자체가 막 미련을 두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곧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인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 면에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 그 의미 이상으로 영적인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이 백성들의, 이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믿는 자들이겠죠.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 나왔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에 의해서 who have been chosen, chosen or have been chosen, 택함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택함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요 예지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프리데스틴 예정했다는 거죠. 우리를 예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을 아셨다라는 말씀 영어로 보면 foreknowledge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알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아,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리 믿을 것을 하나님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를 구원시켰다. 알았기 때문에 그를 택했다. 알았기 때문에 그를 구원시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알고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 그래서 그냥 용인했다. 택해줬다. 이 정도 생각한다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아니라 마지막에 장래에 있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뭐 후에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의 결정권을 누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구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 믿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용인했다. 허락했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심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정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예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건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는 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지식으로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나 뭐 야다라든지 그 헬라에서 그노스코라는 말은 이 안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일반 사람들도 어떤 그냥 객관적인 측면에서 뭘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언약 관계 속에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초부터 우리를 만세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택해 주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예전에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눈이 보면은 나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택하신 시점이 우리가 그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은 자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선택과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아야만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영원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반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과 반응도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믿음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그 창세전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어메이징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보면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아심을 따라 성령이,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러분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도 여기에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이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거룩해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에요. 성화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의 역사는, 여러분 이거 구원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은, 거룩하심의 그 역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성화를 우리한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 성화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중생시킵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고, 또 회개시키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우리가 그 성령님은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함으로 인해서 믿고 구원시켜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다 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지금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금 요것만 놓고 성화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사역은요, 거룩해 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이 모든 전 과정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난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생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이것도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것도 성화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을 이루십니다. 성령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을 이루세요. 근데 이 순종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결과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폼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님의 거룩하심의 그 역사에 민감하게 따르고 반응하고 협력하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본성대로, 죄악된 본성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자기의 성격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흔히들 예수 믿어도 뭐 다 고쳐도 자기 성질은 성령 받아도 못 고친다. 자기 성질은요 성령 받아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흔히들 말하는 말인데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왜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자가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렇게 못 닮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화시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네 마음대로 그렇게 화내고 성질내고 막 죄악 죄를 죄를 짓고 인생을 막 즐기면서 막 세상에서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도 되겠니?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길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거룩해 하시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과 성령님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사실 행위적인 의미에서만 보면 절대 우리의 순종 못합니다. 순종과 행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요 바리새인들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행위는 보여줬어요. 누구 못지않게 행위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를 보이기 전에 자기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내면을 내 속사람을 변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이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순종이지 겉으로 막 사람들한테 뭐 행위 나이스하게 그게 잘못됐다 나이스하게 잘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뭐 선을 행하는 게 순종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선한 행위죠. 그러나 순종은 내 내면의 성품부터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고 그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성품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노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노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고 거기서 우리는 산상수음에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 의도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성품의 변화를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보세요. 사랑, 오래 참음.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 거, 친절하고 거기 보면 다 그것이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도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돼요. 성품의 변화가 없이 그냥 행위로만 보면은 그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어떤 행위를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체인지하는 거, 트랜스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일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자꾸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따르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갈라디아에서 잘 나와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언진대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처음에 뭔지 아십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고 뭐 이런 거 이건 겉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거짓을 버리고 뭐 여기서 나온 건 서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해도 심령이 새롭게 되지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그건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은 했는데 진짜 그게 진정한 입술의 고백이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내적인 성품이 삶이 변하고 이 내면이 변화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 영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Do not let this good word depart from your mouth.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너희에서 떠나지 말고 그렇죠? So that you may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Then you'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의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항상 친근히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교제하는 삶.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한다. 여러분 지켜 행한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그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순종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보고 깨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깨지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 자꾸만 바리새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 그런 행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라는 것은 공로주의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공로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가 행한 공로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righteous하고 의롭다 생각하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적인 행위요 바리새적인 공로주의 율법 공로주의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아는 가운데 있어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거룩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까? 내면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 보세요. 거기서 보면 쭉 나열합니다. 성령, 심령이 새롭게 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제가 좀 전에 읽어줬던 데서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게 어떻게 그냥 용서하겠어. 아, 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내 마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는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는 삶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성품의 변화를 받을 때 성품의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계획 그리고 성령님의 이 역사, 성령님의 순종 이 성령님의 순종은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순종하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처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 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또 적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 줄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시켜 주셔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예수님의 핏뿌리심을 받느냐 하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핏뿌리심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뿌리면 뭘까요? 구약에서는요 여기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제단에서 물론 아론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로 드리신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합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 언약의 피로 화목을 이루셨다. 그런 등등의 의미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면은 그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한테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기도 하지만 아론이 제단에 뿌리기도 하지만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그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그 피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린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쌍해서 용서해 주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여워서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 사역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공로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순종하면 이 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속받은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제가 늘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자백의 근거, 회개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자백할 수 있어서 죄의 삶을 받고 구속받을 수 있는 그 구속의 근거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적 사역이 바로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십자가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도 십자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 타임레스 이벤트. 하나님은 시간에 적용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구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실 것을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에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첫 언약 때 모세로 시작된 첫 언약 때 아닙니까? 율법 시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시대에 죽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주구사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율법 시대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그의 보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동물의 피를 막 제단에 뿌리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뿌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뿌림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믿을 때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이 피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요 성령님이 또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 보혈의 공로를 적용시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택함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이구나 구원의 근거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죠. 기쁘게 되죠.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을 때요 이 구속 이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우리가 믿게 되면요 이 구원의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그 바세바를 취하고난 다음에 범죄하고 나면 Restore to me the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은 없는가? 내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한테 풍성히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로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택하심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고 결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놀라운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구속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그 구속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시고 감화 감동해 주셔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에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의 공로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런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얻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평강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평강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그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의 통해서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번민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번민과 좌절과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 또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 그리고 감화가심 적용가심과 구속을 성취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